예, 만나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아, 저는 20대, 30대 청년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강요섭이고요.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왜 사춘기 강의를 할까? 아, 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신앙적인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 방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이제 개척교회라서 선배분들이 많지 않아서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거나 좀 의지할 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떤 사역을 처음에 이제 사역자가 되면서 첫 전도사 사역을 할때 어떤 부서를 섬겨야 될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 청소년 아이들을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한 12년 정도 청소년 사역을 계속했었고요. 또 교재 집필과 또 강의들을 하면서 계속 청소년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의 좀 특징, 특별히 부모 생애 주기별 만족도와 행복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언제가 제일 부모님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바닥이냐면 바로 자녀 사춘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사춘기 강의를 함께 나눌 때좀 유익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춘기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혹시 현재 그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거나 자녀가 사춘기를 지났거나 지날 예정이거나 지나는 중인 것 같다라는 분 계신가요? 예. 아, 지났거나라는 분은 이제 아, 그때 참 그랬지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들으실 것 같고요. 또 아직 다가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사춘기인 분은 안 계실 테니까요. 예. 아마 강의를 나누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먼저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앞에 계신 교우님들도 어렴풋하지만 예전에 나도 이때가 사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사춘기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것을 단어를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잠깐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사춘기는 뭐뭐인 것 같다. 예, 정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으셨으면 우리 앞에 윤미영 집사님이신가요? 예, 그렇게 돌아가면서 빠르게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 필요는 사춘기는 뭐뭐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약간 그 의미가 궁금할 때는 한번 여쭤볼 건데 그 아직 답을 못 적으셨으면 패스 하시면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빠르게 쭉 한번 가볼게요. 예, 사춘기는 공백 시간이다. 아, 굉장히 철학적인 답변을 주셨네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다음, 우리 이봉순 권사님. 예. 아,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답변들 중에 가장 재밌는 답변이었어요. 외계인의 음주운전이다. 아우, 확 와닿는 게 나중에 적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제가 요 답변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 디에 교님. 예. 무건수행. 아, 대화를 단절한다. 예. 아, 불편합니다. 본인과 타인에게도 아, 굉장히 공감가는 이야기 두분 감사합니다. 예. 아, 럭비공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아, 오늘 너무 뭐 미리 예습해 오셨나요? 너무 답변들이 다 주옥 같은 답변들이. 예. 아, 짜증나는 시기다. 툭하면 짜증나죠. 예. 혹시 손주가 지금 사춘기 아, 그러시군요. 예. 굉장히 예. 확 와닿는 답변입니다. 예. 아유, 지금 혹시 교사로 섬기시나요? 이런 선생님 밑에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뭐든지 할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예.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뭔가 굉장히 심리학적인 답변을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사춘기는 외로운 시기이다. 아, 또 이 가을이 되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또 허전함이 있겠습니까? 예. 안개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너무 다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뭐 답변 하나하나가 강의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자기 발견이다. 아, 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이게 폭증하는 시기입니다. 예. 아, 독립운동이다. 아, 오늘 위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독립운동이다. 아, 이렇게 확 와닿네요. 아, 다음 강의에 꼭 써야 되겠습니다. 예. 아, 나를 찾아가는 시기이다. 그렇죠? 그 시기에 나에 대한 그 진로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드러나죠. 예. 자, 과도기죠. 그렇죠?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그 과정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너무 그 진짜 서로에게 좋은 또 생각할 지점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뭐 답변이 너무 훌륭하고 예, 정말 하나같이 정말로 이렇게 딱 뇌리에 남을 만한 답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사춘기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이론은 이러한데 막상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되거나 내 동생이나 주위의 사춘기 학생들을 돌보게 되면 얘네 도대체 왜 이러지? 알고 있으면서도 막 화가 나고 얘가 왜 이러는지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런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화가 납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화가 좀 수그러들 수 있는데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더 두 배의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과 그 발달 단계의 상황들을 알아야 저희가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과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지은 유명한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스티븐 코비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이들이 그 지하철 안에서 아주 무례하게 뛰어놀면서 막 놀고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통제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스티븐 코비가 그 아버지에게 이제 아이들을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충고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잠깐 놓치고 있었네요. 제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엄마가 본인의 아내죠. 한 시간 전에 사고로 수술을 하다가 죽었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븐 코비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에 대한 인식은 아주 자녀들을 방임하는 부모, 아이들은 개념이 없이 예의가 없는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로 봤다가 이 이야기를 한 시간 전에 아내와 엄마가 돌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남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는 도움의 대상과 위로의 대상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은 아주 천사 같은 아이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고 또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정확히 오늘 조금 더 알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주위에 질문들이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부당하다 느낄 때 막 반항을 심하게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을 향해서 굉장히 그 독재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아침에 아이들 깨우기 쉬우신가요?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이 막 밤에도 그러면 일찍 자던가 밤에 늦게 자면서 아침에도 또 늦게 일어나고 또 맡은 일들이나 숙제 같은 것들을 해야 함에도 자주 놓치고 깜빡깜빡하고 또 외모에 관심이 많아져서 화장도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전혀 아닌데 자기는 예쁘다고 막 화장을 짙게 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남자아이들은 강한 척, 센 척 뭐 무슨 히어로인 척, 막 자기 중심성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청소년 아이들의 변화가 있느냐? 특별히 세 가지 변화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생물학적인 변화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 일어납니다. 남자는 골격이 발달하고 수염이 나고 몽정을 하기도 하며 여성은 월경을 하고 또 신체 조직이 발달이 이루어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신체적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때 그 상황과 기분을 다 까먹어버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그 사춘기 시절에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과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때 굉장히 당혹스러움 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어보는 일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사춘기 신체적인 변화, 또 목소리의 변화, 몸의 변화나 성적인 변화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두려운 변화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한 해 한 해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어떤 몸이 안 좋은 시그널들이 올 때 우리 어르신분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이고 이제 내가 늙었구나. 아이고. 이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아,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나이를 먹었음에도 나에게 나이의 변화에 따라 생겨오는 변화들이 때로는 두렵거든요. 우리 여성분들도 갱년기가 와서 몸의 온도가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기도 하고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치 브레이크 조절이 안 되는 차를 탄 것처럼 굉장한 두려움과 당혹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사춘기 시기에 오는 그 신체적 변화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뇌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춘기 아이들 특징을 보면 좀 객관적인 이야기나 대화나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차분히 설명을 해줘도 왜요? 왜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크게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번 화를 냈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기도회 수련회 전날 찬양팀 아이들과 기도회를 하는데 중2 아이들이 거기 기도팀에 두 명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회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막 자기들끼리 계속 떠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기도를 하는데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을 주는데 또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럿이 둥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지금 기도 시기니까 떠들면 안 되지. 왜요? 아니 이걸 말로 기도 시간이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떠들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해 줬는데 왜요? 라고 물어보는. 그래서 야 기도 시기니까 떠들면 안 되지. 왜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차분히 설명을 해줘도 눈동자는 이해를 못한 눈빛. 그러니까 아 이게 그때 제가 요즘 말로 하면 현타. 예, 이게 이 멘탈이 이제 뭐지? 왜 아이들이 왜 이러지? 사춘기에 대한 고민이 그때 시작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김경진 서울대 생명학과 부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 아이들이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어른만큼 성장이 돼 있지만 뇌의 판단하는 능력은 감정과 충동을 억제하는 부분과 다르게 크기는 컸지만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1991년부터 실제로 청소년 아이들의 MRI를 통해 뇌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크기는 커졌는데 판단이나 의사결정, 곧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뇌의 부위가 1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신경망이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로 너는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실제로 개념이 없는 시기인 거예요. 뇌가 아직 덜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간 덜 발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춤주춤 걷거나 걸음이 미숙할 수 있는 아기들 같이
청소년 시기에 폭풍적인 뇌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미처 그 뇌가 판단하는 기능이나 이런 성숙하게 사고하는 기능들이 아직 사춘기 때 10대 초반에 초중반에 다 발달이 안 되고 10대 후반에 대해서야 완벽히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행인 거는 중등부에서 고등부 그 6년 아이들을 쭉 섬겼거든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7년 동안 동일한 아이들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아이들을 대학교에 올려보내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1 때 그 저를 속 썩였던 아이들도 대학교 보내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땐 그랬는데 대학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싹싹하고 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 군기가 빠지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알아서 싹싹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발달한 거예요. 아 이제 뭐가 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교회 오면 기도 시간에 조용히 해야지. 이 개념들이 생기고 삶의 이런 루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름의 규칙과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아, 이 아이가 실제로 뇌 성장이 조금 더디게 지금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기구나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심리적인 관계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심리적 관계적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 지배하는 큰 정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인데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심리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냐면 내가 이제는 언젠가 부모님의 품을 떠날 수도 있다,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했던 곳을 떠날 때의 그 스트레스,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을 이직해야 된다던가 또는 새로운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야 될 때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실제로 부모님의 영향력보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와 아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가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말보다 누구 말이 더 중요해요? 친구들. 야 이거 핑크 남방 엄마가 작년에 사준 거 너무 예쁘잖아 입어. 엄마 싫어 그거 입고 가면 애들이 촌스럽다고 난리야. 그럼 안 입어요. 부모님이 볼 때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볼 때 이게 괜찮은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 또래 집단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가 그들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따라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취업을 시작해서 막 취업을 성공한 분이 회사에 가서 조직 내 적응하기 위해서 받는 스트레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학기 초가 되면 또 그 공동체의 변화들이 생기면 그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죠. 우리 혹시 청년 교사분들 혹시 취업 딱 했을 때 첫 출근할 때 그때 한 달 막 3개월 정도 예민하세요? 안 예민하세요? 예민해요. 괜히 집에 와가지고 그날 막 좀 안 좋은 소리나 상사나 이제 인수인계 좀 너 이거 아 저번에 설명해 줬는데 이거 못해? 이러면은 집에 가가지고 괜히 엄마한테 막 신경질 내거나 문 닫고 들어가고 그 상태인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조금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좀 멀리하거나 나 빼고 다른 친구하고 놀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게 자기 삶에 너무 중요한 일이라 집에 와서도 그 예민함과 두려움 정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관계적인 폭풍우 속에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놓여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춘기는 왜 오는 것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 아니 하나님 왜 사춘기가 필요해요? 그럼 좀 예쁘게 잘 크다가 그냥 독립하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자녀들 태어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생의 효도는 4살 전에 다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영화부나 이제 유아부 선생님들 보면 아이들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쁘죠. 손주들 보면 태어나서 막 두 살, 세 살 우리 뒤에 한번 보세요. 아우 예뻐요 안 예뻐요? 저 눈망울 봐요. 그냥 막, 어우, 막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예? 네? 저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난 네가 뭐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막 눈에 넣어도 안 예쁠 정도, 아, 안 아플 정도로 막, 어우, 얘를 어떻게 시집 보내? 저도 아직 딸이 9살, 5살인데요. 어우, 얘네 어떻게 시집 보내? 이런 마음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사춘기가 필요한 이유는 쟤를 누가 데려가나? 라는 심리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 진짜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계속 말 잘 듣고 엄마 품 안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자라요? 부모들이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보내요. 아우,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얘를 보내. 아유, 막 뺏기는 것 같고 슬프고 막 이게 있는데, 사춘기 시절을 겪으면서 정을 떼는 거예요. 정을 떼는 것과 동시에 서로가 독립된 인격이고 서로가 구별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숙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프나 이런 거 확 떼면 아프잖아요. 그렇게 쫙 떼는 시기인 거예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독립을 못 시켜요. 대학교 가서도 지금도 요즘 캥거루족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30대, 40대가 돼서도 부모님 품을 안 떠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시기를 통해 서로가 과잉보호가 아니라 이 자녀를 내가 보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이 사춘기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좀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시기가 사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위와 며느리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직 시집장가는 안 보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나쁠 것 같던 자녀가 아유 쟤는 언제 누가 데려가나 하는 시기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의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춘기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A번 좋은 관계를 맺는다. 좋은 관계를 맺는다.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비판적인 사고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뇌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 약간 사춘기 후기로 가면은 인생과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받아들인 가치관들이 정말 그러한가를 점검해 보는 시기를 가져요. 저는 이 시기를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시기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것이 부모님이 가르쳐준 가치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당연하게 외우고 들었던 그 성경 말씀들이 과연 그러한가를 물어보는 시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마치 면역력이 좋은 분이 똑같이 감기에 걸렸을 때 가볍게 지나가는 것처럼 부모님이 그들의 삶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춘기가 있는 듯 없는 듯 있긴 있었는데 그냥 빠르게 잘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사춘기를 크게 물론 부모님이 확인해 주셔야 되지만 내 생각엔 크게 사춘기를 심하게 알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 계신가요? 아, 예. 우리 강전사님이 이제 다른 분들은 여쭤보면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강전사님 부모님하고 관계가 어떠셨어요? 아, 부모님이 멘토가 되실 정도로 좋았다. 저희 미리 짜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진짜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보니까 청소년 시기 때 그 부모님과 관계가 좋을 때 이게 물론 100%는 아니에요. 혹시 사춘기 아이가 막 하는데 그 내 탓인가? 막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기존에 질문하는 세상이 생각보다 부조리하거나 나를 억압하는 세계가 아닌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나 반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 특별히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스스럼 없이 그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까지만 갈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를 조금 더 쉽게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롤모델을 찾도록 도와준다. 좋은 롤모델을 찾도록 도와준다. 이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이 모방 능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히 그 대상이 연예인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한번 연예인 좋아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연예인만 좋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연예인들의 외모는 상위 몇 프로인가요? 거의 0.1%예요. 뭐 요즘은 개성 있는 가수도 오지만 그들의 재능과 외모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갈고 닦은 친구들인데 그 사람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연예인들을 추종하면서 자기도 따라하려고 하는데 막상 자신의 외모나 능력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오는 그 외모나 자기 비하 특별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만 연예인들도 어릴 때부터 연예계에 빨리 파고들면서 갑자기 찾아온 부와 인기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 아이들이 심리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 외에도 한 분야에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 분야의 건강한 롤 모델 어느 정도 나이와 시기를 겪었지만 그 멋이 외모나 어떤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10번 좋은 멘토를 연결해 준다. 좋은 멘토를 연결해 준다. 롤모델은 저 멀리 있는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도 가능한데요. 멘토는 이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멘토가 꼭 너무 훌륭하거나 너무 나이가 많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좋은 형, 좋은 누나,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뭔가 또는 고민이 있을 때 털어놓았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의 조금 나이가 한두 살 많은 형들이나 교회 학교 교사분들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에게 사춘기 아이들의 영향력을 받는 게 부모보다 또래나 형 한두 살 선배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학교 1, 2학년 그 친구들 왔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새 가족 그 신입생 환영회하고 막 챙겨주면 그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냐면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대해요. 막 피자 뭐, 그러니까 내가 먹어줄게 이런 눈빛으로 먹고 막 굉장히 막 거만해요. 막 중고등부 목사님이구나 아저씨네 뭐 이런 그냥 근데 제가 그래서 익숙하니까요 매년 받으니까 이들었구나 근데 겨울 수련회를 가면 이 아이들이 선배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래요 무릎 꿇고 선배들 얘기를 듣고 있어요 막 눈 초롱초롱해져가지고 그 슐의 고양이 눈빛 있죠 막 이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 지나간 다음에 니네 뭐 하냐 이러면 저리 가세요. 저한테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등부 친구들이 저한테 깍듯이 대하는 걸 보고 이제 1년 2년 지나면 이제 좀 알기 시작하죠. 아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제 얘기보다 그 선배들 얘기가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 얘기가 더 맞죠. 근데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고등부 임원 아이들을 통해서 야 걔 요즘 요건데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 이러면은 그 얘기가 아주 그냥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엄마가 직접 잔소리하는 것보다 그 아이하고 친한 형 또는 누나들 통해서 야 누구야 이런 거 좀 네가 잘 타일러 줘라 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번 실패할 기회를 준다. 실패할 기회를 준다.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못하는 것이 실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실패하는 걸 바라보는 걸 기뻐할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 마음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스스로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걸 가르치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대입에 실패했다고 생명을 끊는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매년 소식이 들려요. 근데 그런 사실들이 왜 일어나냐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수행평가 누가 해줘요? 아니면 누가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도와줘요? 부모님들이. 수행평가 만점 맞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다 해주고 어디 맡기고 자녀 뭐 놓친 거나 뭐 있으면은 뭐든 실패하지 않게 하려고 쭉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엘리트로 키운 거예요. 근데 딱 하나를 못 배웠어요. 뭘요? 실패하는 법. 실패하는 법을 못 배운 게 아니라 실패를 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법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패를 했을 때 인생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못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대입 때 통과했다, 대학교 가서 진로를 결정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인생의 실패를 겪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어릴 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어떻게 일어서고 다시 방향 설정을 하고 다시 걸어가야 되는지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건강한 실패를 경험하고 스스로 낙심한 것에서 다시 일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다시 도전하고 방향을 잡는 것들을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찾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기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물건들 다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입에 넣죠. 그럼 부모들 중에 두 분류로 나뉘어요. 한 명은 아이를 꽁꽁 싸매요. 어디도 못 가, 위험해.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만 노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싹 치워요. 그리고 안전한 물건들을 그 울타리나 또는 바깥에 건강한 좀 안전한 물건들을 많이 배치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단순히 위험한 것에서 너 안 돼 하고 그냥 울타리 안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마구 탐색하되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면 이 아이는 그걸 이 입에 물고 이런 것들이 탐색하는 거거든요.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그런데 그거 안전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럼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 또는 안전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실패 또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번,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자신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많은 청소년 또 청년분들을 제가 그 청소년 아이들이 12년 했었고 우리 교회에 제가 5년째인데 3년은 20대 초반 그리고 2년은 지금 20대 후반 청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대부터 20대 초중반 후반까지 쭉 청년들을 만나봤는데요.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끊임없이 진로 부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애 그다음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로와 결혼과 연애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구입하러 갈 때 실패하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가 직원이 추천해주는 옷을 사는 거예요. 옆에 가진 분들. 직원은 보통 뭘 추천해줘요? 이거 요즘 유행이에요. 이거 요즘 잘 나가요. 다른 분들이 많이 선택한 것을 초이스 해줘요. 근데 문제는 나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행하는 옷이고 예쁜 옷은 맞는데 나한테는 안 맞거나 또는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취향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옷 입고 나가나요? 장롱에 놓게 되나요? 장롱에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체형이 어떻고 내가 어떤 옷이 잘 어울리고 어떤 색깔이 잘 어울리고 어떤 옷을 편해 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 취향과 내 체형과 내 스타일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나에게 맞는 옷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주변 사람이나 직원의 말만 듣고서는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진로를 찾아야 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편한지를 알아야 연애와 결혼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시간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왜? 수능 준비해야 되고 내신 준비해야 되니까 나를 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경험과 시간들을 충분히 줘야 됩니다. 아, 목사님,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진로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진로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수의사가 되라, 너는 교사가 되라 알려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세요? 그럼 지금 다 자기 멋대로 지금 진로를 택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나를 이렇게 디자인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 강단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왜 이게 세로로 안 세워져 있고 가로로 눕혀져 있습니까? 원고를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물도 올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평한 것이고 높이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내려놨을 때 보일만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높이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디자인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너 요즘 트렌드가 이거고 이게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해. 물론 저도 이해는 해요. 아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아이가 큰 틀에서 진로를 결정할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같이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추천해드리는데 칭찬 노트 내면 일기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추천해줬던 건데요. 칭찬 노트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준 것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좀 몇 달, 몇 년 쌓이면 어떤 분야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객관적으로 뭘 잘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내면 일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흥미가 가고 또 어떤, 이게 일기랑 조금 다른데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마음속에 감동 또는 울림 또는 끌림 또는 삶의 보람을 느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들을 섬길 때 또는 가르칠 때 또는 내가 뭐 어떤 외부의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 이런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흥미와 보람을 느끼는지가 나오고 내가 잘하는 것을 나오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좀 더 진로를 결정할 때 내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단순히 부모로서 자녀의 사춘기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들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신앙 안에 자녀들의 사춘기를 어떻게 도울 건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A번, 같이 고민하라. 같이 고민하라.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질문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저도 질문을 드릴게요.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방을 보고 이거 진짜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이에요? 라고 물어볼 때 그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물건을 살 사람일까요? 물건을 사기 싫은데 괜히 물어보는 걸까요? 살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질문을 툭 할 때 부모님들이 잘못된 반응이 뭐냐면 A, 넌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냐? 그리고 엄마, 난 요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 질문 하는 아이들이 고등부 가서 많거든요. 회장했던 아이들도 저한테 꼭 와요. 그 물어본 아이들이 꽤 많아요.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 심장이 어때요? 철렁하죠. 뭐야, 문제가 생겼구나. 아,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했더니 아, 얘가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남편하고 그냥 한 번에 난 당신하고 결혼해야지 하고 결혼 꼬링 하셨어요? 결혼식 하기 전까지도 또 살면서도 이 사람이 맞는가 이 고민 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세요. 수없이 반복하면서 그 의심과 두려움은 이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주일날 왔었던 도마도 얼마나 질문이 많았습니까? 그건 믿기 위한 질문이에요. 나타나 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것은 믿기 위해 질문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아이가 엄마 나 요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또는 성경 질문을 하면 너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지난주 교회 매일 지각하니까 그렇지?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해봐! 이러면 애들은 이렇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물어볼까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공깡공 보고 집에 가기 바쁜데 아 전도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끝나고 나가야 되는데 차 기다리고 언제 물어봐요? 물어보는 아이들이 열에 한두 명 될까 말까요? 질문이 있을 때. 부모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바로 답 안 주셔도 돼요. 첫 번째 신앙적인 질문을 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우! 크게 하실수록 좋아요. 와우! 눈은 크게 뜨시면서 놀랬다는 듯이 와우! 너 어떻게 그런 질문을 생각했어? 와 엄마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 진짜 대단하다. 나도 이 부분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 솔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나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볼게. 와 대단하다. 이러고 보내시면 돼요. 그럼 그 아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요. 뭐지? 이 기분은?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엄마가 굉장한 칭찬을 해주고 아 이게 굉장한 질문이었나? 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리고 엄마도 또 그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100% 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야 엄마가 이 질문을 고민해보니까 야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이게 창조론으로 볼 때는 이런데 아 분명히 진화론에선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결국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믿음의 영역의 문제인 것 같다. 이걸 좀 더 엄마하고 같이 고민해보자. 요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그 아이가 존중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는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그걸 감추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그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고 같이 성장하고 부모도 그 아이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쿠사리를 주거나 돌려보내면 이 아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봐 엄마도 몰라. 엄마도 모르는 거 믿는 거야. 또 이거 내가 믿는 거 별거 아닌 거야. 가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참다가 대학교 올라가면서 교회 떠나요. 특히 부모님하고 독립하게 되는 순간 교회 안 나갑니다. 왜요? 확신이 없는데요. 돌다리 두들겨 봤는데 이게 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건너요? 그게 정상이죠. 그 질문이 있을 때 같이 질문을 답을 찾아가는 부모님의 그 모습이 그 이후 5년 뒤, 10년 뒤의 아이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비번, 언행일치가 먼저다. 언행일치가 먼저다. 우리 그 흔히 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녀에게 책 봐라, 책 봐라 하는데 엄마, 아빠는 늘 TV를 보고 있어요. 자녀가 책을 볼까요? 안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을 주려면 부모님이 그걸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이거는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들려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것들보다 우선될 건 없습니다. 막 가정예배도 드리고 막 아이들 말씀 요절도 하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데 고등학교 딱 됐는데 야 주일날 웬만하면 교회 가지 마. 학원 빠지면 안 돼. 수련회 그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가는 거야. 딱 이런 순간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아니면 아, 너 학원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자, 그럼 돈과 성공과 출세가 대입이 신앙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이미 3년 동안 부모가 여실히 보여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대학교 갔는데 야, 이제 너 교회 활동해. 이런 분들 많이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 20대 초반 담당할 때 우리 애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 좀 만나주세요. 제가 무슨 예수님도 그거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친구가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러고 회개합니까? 불행히도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기가 보고 배운 대로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신앙의 교육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우선순위와 삶으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걸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셨죠? 10번,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라. 먼저 사과할 용기를 내라. 언행일치 부분을 다루면서 마음이 무거워져요. 아, 난 그렇게 완벽히 못 샀는데? 당연하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전에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 아빠의 한 대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신의 딸에게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니 우리 딸이 좀 봐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감정적으로 자녀에게 화낼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날 부모님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AAA라는 행동에 똑같이 반응하다가 그날만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B라는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미 장성한 자녀에게도 진로를 잘못 코칭해 주거나 또는 이 아이에게 어릴 때 너무 내가 압력을 가했다든가 잘못된 양육 태도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에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나는 아 그때 그랬는데 참 미안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사과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신방했던 한 구역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셨는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중앙학교 때 자신에게 부당하게 했던 거가 아직까지 가슴에 남아서 부모님을 만나면 그때 생각이 울컥울컥 나오는데 참다 참다가 40이 돼가지고 엄마한테 어느 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야 네가 그랬냐? 말하지 그랬어. 미안해. 근데 그 미안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그 감정들이 앙금들이 싹 녹으면서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40이 돼서도 안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듣고 돌아가면서 혹시 어제 아니면 몇 년 전에라도 내가 크게 아이에게 마음을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분노하게 화내도록 그건 뭐냐면 부당한 대우 아이가 부당하다고 느낄 만한 억울한 일들이 있거든 시간이 오래된 일이라도 꼭 사과하세요. 저도 실수해요. 자녀 키우면서 잘못 혼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꼭 아이를 불러요. 그래서 무릎에 앉혀요. 누구야?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 네가 맞는 것 같아. 요거는 아빠가 미안해. 그럼 그 아이가 잘못한 줄 알면서 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그래요. 애들이 착해요. 또 이러면서 또 아빠를 용서해주고 또 관계가 회복돼요. 그럼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하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습을 통해 아이가 사과를 배우고요. 자신이 어린 존재임에도 사과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부모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사과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D번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자존감을 형성하도록 도와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대부분 자존감이 높아요. 왜요? 변기에 응아만 잘해도 칭찬해줘요. 아유 우리 아들이 아유 변기에 앉아가지고 응가를 했어. 응가 쌌다고 칭찬받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해요. 뭐 노래도 잘 못 불렀던 아 뭐 이렇게만 해도 와 뭐 얘가 엄마를 했어요 아빠를 했어요 뭐 노래를 불렀어요 친척들 뭐 좀만 재롱 떨면 친척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명절에 추석 때 막 와 박수 쳐줘요. 자존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닌 거예요. 애가 선생님의 예쁨을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이게 이제 나보다 더 노래 잘한 애들이 많네 나보다 더 체육 잘한 애들이 많네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더 자존감이 떨어져요. 왜요? 다 1등 아니면은 공부 잘한다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반에서 10등 한다? 잘하잖아요. 근데도 10등 해도 공부 잘한다 얘기 못 들어요. 잘하는 건데 실제로.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 이상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 또 평균 이하면 또 다른 걸 잘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늘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하니까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외모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들 주로 이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뭐 이렇게 이래 내 몸 다리가 왜 이렇게 짧아 이런 것들 하면서 외모 비하 또 성적으로 인한 이게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부모가 아니야 너 예뻐 뭔 소리야 이런다고 애들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근데 이 시기에 바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안 높았는데 높아졌어요. 왜 높아졌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알 때 나의 가치를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좋아하는 그 애착인형 토순이라는 인형이 있어요. 그 토순이가 아주 때가 꼬질꼬질하고 당근 땡땡에 내놔도 무료드림에도 아무도 안 가져갈 인형인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과 가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라든지 황금이라든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토순이가 객관적인 가치는 아무런 상품성 가치가 없지만 저희 딸 아이에게는 다른 어떤 인형보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떤 성적이나 외모나 성공이나 어떤 자신이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 이것이 그 자존감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좀 잘해가지고 너의 장점을 발견한 이 정도의 자존감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른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질 때 그 아이가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2번, 공동육아를 기억하라. 공동육아를 기억하라. 한 회사의 구인 인터뷰에 이런 영상을 이제 구직자에게 맞는 업무를 설명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신 교우님들이 구직자라고 하고 제가 구직 설명자, 직업 설명자라고 생각하고 이 직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이 직업은 기동성이 뛰어나야 하며 일하는 동안 서 있어야 합니다.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135시간이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휴식은 불가능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식사를 끝냈을 경우 식사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은 뛰어난 협상 기술과 인간관계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의학, 재정, 요리에 대해서도 박학해야 하며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고객에게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고 원하는 시간에 잠을 잘 권리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설날 휴일에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경우 같이 밤을 새거나 고객 대신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밝고 명랑한 기분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업은 휴가도 없고 월급도 무급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이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나오는 구직자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거의 눈으로 욕하고 있었죠. 너 같으면 하겠냐? 이런 눈빛으로 그 구직 설명자를 쳐다보고 있는데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바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 엄마라는 직업, 부모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그만큼 육아라는 것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가득한데 실제로 의지할 곳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키웠던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기가 되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두려움이 부모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아이를 나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키우시는 공동육아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 자녀가 독립할 수 있는 시기에 이 아이의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아이를 흘려보내면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모세의 부모는 조금 더 어린 나이에 모세를 독립시켜야 했죠. 첫 번째 독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이에 키울 수 없어 갈대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으로 역청을 만들고 이 아이를 갈대 사이에 띄어놓는 그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안 그러면 가족도 죽고 이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젖을 떼고 왕궁으로 완전히 보내야 했을 때 부모는 따라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아이의 삶에 기록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컨트롤과 사춘기 아이가 되고 독립을 하면서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좌절스럽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의 참 부모가 아니라 나 또한 이 아이 또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이 이 아이를 붙들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공동육아의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꽃봉오리다. 꽃봉오리다라고 저는 정의 내려봤습니다. 꽃봉오리가 활짝 핀 꽃보다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꽃봉오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가능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꽃봉오리가 아직 피지 않았지만 곧 꽃 피울 것이고 그 안에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 꽃봉오리 같아요. 아직 미처 다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늘 기다려줘야 되는 연약함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다려주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시기는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린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잖아요. 우리 애가 왜 걸을 때가 됐는데 걷지 않죠? 말이 좀 느리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때가 되면 조금 느리거나 조금 빠를 뿐이지 다 알아서 걷고 기고 말하고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점검도 필요하지만 실은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청소년 아이들도 꽃 피우는 시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바심을 가지고 윽박지르거나 또는 등떠미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옆에서 그 조금씩 거리를 조절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들을 하며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아이들이 꽃 피울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함께 소망의 말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꽃이 필 것입니다. 예, 우리 사춘기 부모님들께 예, 주변에 있으면 꼭 그 이야기 전해주세요. 예, 누구 집사님 언젠가 반드시 꽃이 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기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서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사춘기 어려움의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기다려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공동육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